여기 혹시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을 받아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직분조차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무슨 님 해야 좀 기분이 좋고, 뭐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성도라는 것은 별로 감흥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10장 1절에서도 바울은 같이 있을 때는 약하면서도 떠나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담대한 척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적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를 직접 대면해 보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 미국 쪽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신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상대적인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절대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때 바울의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호소력이 있었으면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나 요청을 담은 눈물 어린 편지를 마치 협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고린도 교우들의 모습은 결국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와서 인간적인 것들로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모함하고 관계를 끊으려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로 여기는 대단히 두렵게까지 느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억울함보다도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도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자세는 자신의 처지나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붙잡히게 된다면 자신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충성하는 종입니다. 실제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세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결코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님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우려고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의 입장을 세우고 변호하려는 것보다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난관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과 천대와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드리고 낮추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1절 석절을 가지고 바울은 결코 협박하려고 눈물을 떨구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 흘리는 호소의 편지를 썼던 것은 겁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협박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협박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안 믿으면 지옥이다. 불신의 사람들에게 협박처럼 들리죠? 협박입니다. 그러나 그 협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협박은 바뀝니다. 협박이 아니라 감격으로 바뀌죠. 이런 입장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바른 신앙의 권면은 어떤 경우에도 협박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든가 말씀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만약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협박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분이죠. 협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고 이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곧잘 협박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도 여러분들이 협박을 잘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셨더라도 그것은 협박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주신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의 겁을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역시 알기 쉬운 번역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위는 세우려고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님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던지 그것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대하면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울분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는 별소리 다 하죠. 있으면은 말 못하는. 이것은 결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있을 때는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고 책망해도 되고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면 아마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권면하고 없을 때는 허물하지 않는 그런 대범한 자세가 하늘의 영광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없을 때는 칭찬해주고 있을 때는 잘못된 걸 지적해줄 수 있는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졸렬하게 뒤에서 비웃고 찍어내고 그리고 앞에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그렇게 외모적으로 풍채적으로는 우리 경진 형제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도 이런 말을 쓰겠죠. 앞에 섰을 때는 말도 더듬거리고 큰 소리도 못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자세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 있으면 편지로 할 소리 안 할 소리 한다. 이건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비웃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이 풍채가 좋으면 벌써 위압을 당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닌 것 같고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뭐라고 그 예언됐습니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는 아마 별로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들이 결국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셨죠. 바울도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나중에 그 11장에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보면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명히 우리 강우구 형제만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아담하고 별로 이렇게 글쎄요 보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도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중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호소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세상의 평가가 비판적입니다. 예배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 인용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간증은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실제적으로 그 간증으로 나타난 역사에서만 간증으로 끝난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간증하는 삶과 꼭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독교라는 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협박보다는 격려로 서로를 힘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서로에게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바울사도도 역시 이 강력하게 들리는 편지지만은 그것이 협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을 얻지 보면 이건 변명이라 할 수 없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기준은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약점이나 수치는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의 장점만을 내세우는데 사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미 이런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미 그렇게 안타깝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치한 어린이들, 그들은 기준이 뭡니까?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고 또 자기가 앞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유치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기준 삼는 것을 바울사도는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논리에서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분야에 우월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를 당하지요. 우리는 오늘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너무너무 자주 보는 사실입니다. 신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보면 철저하게 신앙하는 바울조차도 헌신하는 바울조차도 나는 아직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서면 교회의 기준은 이종배가 아닙니다. 표준 삼을 만한 못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좀 더 신앙생활 오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질 때 같이 낙심하게 되죠. 사람은 절대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가 미쳐야 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미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두움의 지혜일 뿐입니다. 빛의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스승들은 자신의 일할 자리인지 아닌지도 가리지 못했고 아무래도 이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같은 걸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사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추천서까지 받아왔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추천서, 어떤 경우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스승들은 결국 바울을 밀어내기 위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이 날뛰므로써 고린도 교회를 상하게 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하셨고 고린도에까지 복음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에게 다메섹에서 붙잡혔을 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스승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오늘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기준으로 남들을 재울지라는 유치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자신의 모자람을 깨닫고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이종배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항상 기준 삼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닫고 끊임없이 나를 바울처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속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되고 또 신앙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늘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고 떠벌려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지나친 것은 다른 사람이 일해놓은 것까지 자신의 공로로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뒤집어 떠벌리는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진리의 기준을 따르게 되고 내적인 풍성함으로 고쳐지고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15절 하반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바른 교훈 그리고 진리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거기에 드린다고만 하면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이 예수님이 내가 미쳐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늘 빈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설 때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시고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멀리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지로 확신하고 이를 말해오는 것을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과 함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너희는 사람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용기 있는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제목이면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듣기 위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지 말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리고 6절 16절 보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를 주신 산상보고대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해야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상을 받았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은 나중에 받도록 주님을 의식하며 일하라는 겁니다. 칭찬은 나중 받아도 좋습니다. 칭찬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칭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일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육체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종배를 칭찬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 칭찬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순간에 그칩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원한 영광 속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칭찬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수고를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수치당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고 묵묵히 감당한다면 두 군데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하반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계시다. 그래서 몰래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봤던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에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